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교회 역사를 가지고 시대를 구분할 때는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 사이의 시기를 사는 시대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또 그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승천과 재림 사이의 이 시기는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보고 육성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만들어 나가기에 힘써야 할 그 시기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 시기에 서 있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각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었고 또 그 사명의 종류가 다양했고 특징들이 있었지만 이 시기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시다가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시고 하늘로 올려오신 다음에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주는 하늘의 천사들의 말로 마감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큰 책임과 사명인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야 될 당신의 제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터이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되어져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이 시기에 예루살렘 오래 머물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머물고 싶은 생각보다는 한시 빨리 떠나고 싶은 생각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서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늘 자기들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이 예루살렘에서 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손길이 언제 어느 시기 어떤 모습으로 자기들에게도 닥칠지 모른다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떠나서 좀 더 안전한 곳으로 가서 훗날을 도모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성령의 강림으로 충만케 채워지는 것이 모든 일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에게 당신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걱정이 많아졌는데 실상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고 대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제자들을 위해서 더 유익하고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람의 혈과 육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혈과 육으로 하는 일이 열매 맺을 것이라는 상상도 헛된 것입니다. 시작도 성령 안에서, 성장하는 것도 성령 안에서, 결실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하셨겠습니까?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거나 이 속에 있는 진리를 깨달아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캄캄한 밤에 책을 펴놓고 보면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불빛을 비추면 글씨가 보여 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를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바른 진리를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터전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첫 번째 요소는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가 믿음은 의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오늘부터 결심하고 믿으면 믿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지금부터 믿자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도 없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말은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는 믿게 하셔야 믿는 겁니다. 우리 의지대로 믿고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거역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주여하고 기도하니까 저절로 되는 것 같으나 그 주여라는 말이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기 전까지 내 안에서 끝없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성령 받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흉내 다 낼 수 있습니다. 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나 모방해서 그냥 실시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능력은 우리의 육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큰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습니다. 권능이라는 뚜나미스라는 말은 능력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데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폭발하는 힘입니다. 성령 안에 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음이 가능해지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전갈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하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성령 취나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순종하고 성령께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늘 기쁜 마음으로 따르고 하는 이 성령 친화적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고 그 성령 충만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내시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새가족위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새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천하에 대하기 힘든 분들이 새가족들이십니다. 눈빛 하나로라도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관심사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성령 주신다 말씀하는 그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정체적인 질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 하십니다. 성령 오심 그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정치적인 역사를 이루기가 제일 좋았던 시기가 부활하신 다음 아니었을까요? 그 부활하신 모습 빌라도 앞에 한번 나타나서 호통을 치시고 헤롯에게 일갈하시면 혼비백산 다 도망갈 것 아닙니까? 그때 하시지 않습니다.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 기대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셔서도 하지 않으신 일, 부활하셔서도 하지 않으신 일,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성령이 오시면 그때 해주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 관심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몇 날 며칠에 로마로부터 독립할지 세 달을 언제 세울지 그것은 하나님께 사실 일이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너희 관심사가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8절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 관심사에부터 너희의 관심사를 복음 전하는 그 일로 관심사를 바꾸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사역으로 관심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관심하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지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처음으로 뭐가 생각나십니까? 눈을 뜨자마자 관심 가지시는 분야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눈 뜨자마자 거실에 나가서 퍼팅 연습부터 하신대요. 메타를 줄일 수 있나? 그 골프 잘 치실 수 있을까요? 그 정도 관심사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관심 너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저희가 신학교 졸업한 때가 1979년이었습니다. 그 해의 가을 학기는 하루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그 해의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셨죠. 그 학기였어요. 마지막 학기가. 매일 수업을 하자고 강당에 모여서 뭐 쉬고 기도한다 그러고 운동장 하나 가서 뭐 이사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 강당 가서 또 기도해야 하고 한 학기 내내 그랬습니다. 교수님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주시죠. 그때 들은 설교 중에 정말 인상적으로 제 평생에 가슴에 새겨진 설교가 한 편 있어요. 나중에 학교 총장 가진 서정훈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는 민주화 돼야지. 군부 독재에 물러가야지. 인권 향상돼야지. 여러분들의 주장이 다 맞아. 다 맞다. 옳다. 그 말이 맞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나 너희는 신학교에 왜 왔니? 신학교에 왜 왔니? 신학교에 모인 너희 책임은 뭐니? 이 나라가 민주화되면 모든 국민이 다 천당 가는 거냐? 너희의 책임은 십자가 복음 전하는 거다. 민주화도 옳고 독재 물러가는 것도 맞고 다 맞아. 다 옳은데 그럼 너희 책임은 너희 관심은 그거 아니다. 그 당시 분위기에 그런 설교하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다 민주화라는 고에 미쳐있을 때인데 그 교수님은 용감하게 그렇게 설교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세가족부의 관심사는 뭡니까? 주님의 성전과 재림 사이에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어야 옳습니까? 무엇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무엇이 미래가 있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 자손들의 삶을 복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로 성도들 양육하길 소원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우리 교회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사는 정치였습니다. 교회 안의 정치도 아니고 교회 밖의 세상 정치도 아니고 우리의 관심사는 어찌해야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어찌 한 사람의 가슴 속에라도 참된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 어찌 이 세 가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울 수 있을까? 이 주님 맡기신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십시다. 그 관심사의 전환, 이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 어찌해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그 예수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 신앙 가져라,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처럼 때를 따라 주인의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는 하인 청지기처럼 언제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앞에 쓸 준비를 항상 갖추고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종말적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주적 종말의 날에 내가 주님을 만날지, 내 개인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자리에 어떤 형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에 찾아왔을 때 주여 제가 왔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그날을 준비하고 살라는 당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든지 주님 우리에게 오시든지 그날이 있음을 믿고 그때를 준비하고 자신 있게 쓸 수 있기 위해 십자가 지고 고난의 주님의 뒤를 잘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께서 노아시대를 설명하시면서 노아시대 사람들이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렇게 하다 갑자기 홍수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하셨어요. 우리 모두 세상 일이 중요하지요. 늘 걱정하지요. 늘 우리 삶이니까 책임도 강하지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살아가십시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날 떠나가라는 말씀 듣지 않도록 바깥으로 쫓아내라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말씀 듣지 않도록 오늘 살아가시면서 그날을 준비하시는 좋은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관심사를 바꾸십시다. 그 자세히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피할 수 없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